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5월 29일 수요일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7절과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사탄의 분노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마귀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토록 분노하는가? 요한계시록 12장은 여러 시대에 걸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공격으로 절정에 이른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을 돕는 두 존재인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등장한다. 이 두 세력이 용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8절, 12절, 15절과 요한계시록 14장 7, 9,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주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창조주를 경배하거나 다른 것을 숭배한다. 창조주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경배의 대상을 두고 시작되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은 오직 창조주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갈망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그는 바다 짐승의 활동을 통해 이를 이룬다.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 보면 이 짐승은 때와 법을 바꾸려 하고 예언적 1260일, 즉 1260년 동안 권세를 행사하는 작은 뿔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에서 시간과 연관된 유일한 계명은 넷째 계명이다. 이 권세는 예배의 날을 제7일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의 표징으로 친히 주신 예배의 날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권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찬탈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초점은 바로 안식일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정의한다. 그것은 일요일이 아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새 천사의 마지막 부름을 거부하고 짐승의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교훈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근원인 안식일을 거짓 안식일로 바꾸고 자신을 따르고 경배하게 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묵상.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던 예배인데 실제로는 사탄의 방해를 따라 드려진 것이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적용. 나의 삶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방해를 따라가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각시대 대쟁투 605.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는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 가족과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시험이 있겠지만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혼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무덥던 무더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우리는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연합회 마당에 있는 호두나무 아래에 가보았더니 벌써 호두가 연그러 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 이 땅에는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울던 매미소리가 잦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저희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추석을 보낸 것입니다. 추석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니 뭐니 해도 고향, 또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성묘, 곡식 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입니다. 산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저를 가르쳐 부르기를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촌놈이라고 불러도 저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저를 촌놈이라고 불러도 그곳은 저의 고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향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동안에 이동한 인구가 3,513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피곤해도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도 고향을 꾸역꾸역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곳에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를 위하여 일평생을 몸바쳐 일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이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집에 올 필요 없다. 차도 밀리고 힘들 텐데 나중에 오느라.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실망하고 또 슬퍼하실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우리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꿉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이 들어 볼품이 없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친구는 친구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제 또래 아이들이 7명 있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동창들입니다. 남자 둘에 여자아이 5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정든 교정과 마을과 마을 뒷산과 강 주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꿉 친구의 정이 고향에는 묻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야 할 사람, 부모와 사랑하는 일거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향은 우리들의 추억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들의 꿈을 키워주던 산과 들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들이 다니던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이 고향, 저의 고향 뒷산은 회문산입니다. 회문산은 사람들의 그리 알려지지 않은 산이지만 소설 남부근에 보면 회문산이 유명한 산으로 나옵니다. 그 산은 800m 정도 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나무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토끼몰이도 하면서 그곳에서 정을 쌓았습니다. 정이 있습니다. 앞에는 섬진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던 학교에는 유독 벚꽃나무가 많았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밤에 달이 뜨지 않아도 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벚꽃나무 아래서 밤늦도록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당직을 하시던 선생님이 밖에 나오셔서 저희를 집에 가도록 쫓을 때까지 저희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았습니다. 추억입니다. 여름날 물고기를 잡던 추억. 섬진강에 주낙을 놓고 밤새도록 모기에 물려가며 고기 잡이를 했던 그 추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항을 놓고 하루 종일 수영을 하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산과 들을 다니며 감을 따고 밤을 따던 그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논두렁을 걸어가며 벼 이삭을 잘라먹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겨울이면 섬진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위도 잊어가면서 썰매를 타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저희 집사람의 고향이 진도인데 그 진도를 다녀오다가 목포에서 서울까지 차가 밀려서 16시간을 달려온 기억도 있습니다. 그저 3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16시간 동안 차에서 지낸 것입니다. 그래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희 집사람의 정든 고향의 추억을 마음껏 느끼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찾아가야 할 그리운 고향, 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사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본향을 사모했던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그리워했던 고향, 본향은 그들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본향을 그리워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한동안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끙끙 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아리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를 맞이해준 첫 번째 변화는 시드런 꽃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꽃이 시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꽃이 시드는 곳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온몸을 감싸도는 싸늘한 바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을 슬슬 피하며 눈치를 살피는 짐승들의 싸늘한 눈빛을 보아야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즐겨 따르던 짐승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눈앞에 존재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구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의 입구를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사무치게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던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 정문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사람들의 악행이 증가하여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마침내 하늘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예언의 신 가운데는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늘 본향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 본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은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로. 당시 가장 노역이 심하고 학대가 심했던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110살이 되어 죽는 날까지 그는 다시는 자신의 고향 산촌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잃고 93년을 타향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의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는 17살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가면서 멀리 자기의 고향 산천을 바라보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예언의 신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는 감동되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향을 지나가면서 이미 노비의 신분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요셉의 결심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93년 동안 자기의 고향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나먼 타향 땅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사무친 그 요셉은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 애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했지만 그보다 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고향인 하늘 본향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요셉처럼 고향,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마도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도 요셉과 거의 비슷한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8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70여 년을 이방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활했습니다. 다니엘이 고향과 하늘 본향을 섬유했다는 증거는 그가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라도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추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초막절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옥상에 초막을 지어놓고 밤하늘에 별을 세며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들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자신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본향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시니 방주를 높은 산에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평안이 보장된 애굽의 궁정을 떠나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모든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뒤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작은 실수들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본향을 고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방랑자는 돌아갈 집이 없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을 마치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함께 먹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지친 몸을 눕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도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돌아갈 집은 바로 하늘나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하늘 본향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길래,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까? 하늘 본향은 첫째, 구원 얻은 자의 집입니다. 이 집은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다시 가고 싶었던 집입니다. 선지자와 왕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 곧 정원과 드레세의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사람들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늘 본향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 에덴처럼 그렇게 멋있고 영광스러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구원 얻은 자의 집입니다. 두 번째 하늘 본향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정말 멋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구원받을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멋있는 곳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beautiful, 한국말로는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그 외에 또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장차 가야 될 하늘 본향은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멋진 단어들을 아무리 동원해도 감히 그 모든 것들을 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한 편린만 보아서도 이 땅에 살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 편린, 바늘끝, 우리가 하늘을 바늘끝만큼만 바라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과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분의 옷은 어떤 것보다 더 희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열줄로 된 검은 고를 켜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묘사할 수 있을까? 1851년에 기록된 화이분의 편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묘사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영문시조 1889년에 기록된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린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 그곳에 속히 가고 싶습니다. 저 그곳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 멋진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고난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을 선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본향은 행복이 보장된 곳입니다. 복음 교육자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새 땅의 상태를 추측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일들에 관해 추측하고 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에 대해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또는 현세의 생활 상태로 내세 생활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동정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모든 표정에 나타나 있는 본향이다. 사랑이 그곳을 지배한다. 거기에는 거슬리는 요소들이 없고 불목과 논쟁과 언쟁이 없다. 참 좋은 곳이죠? 네 번째, 하늘나라는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고민들이 하늘에 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구원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당혹스러웠던 문제들이 모두 미래의 세계에서는 밝혀진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는 설명된다.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제한된 마음이 오직 혼란과 깨어진 약속들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큰 시련으로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 때문에 초래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는 그분의 친절한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절정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이해하고 풀어보려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건강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덜컥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믿음의 종들이 탄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가면 한 점 의문도 없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를 마치고 귀국하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자그마치 50년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기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본부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 부부가 돌아오는 배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노 부부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다 바쳐 봉사하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하여 귀국하는데 그들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갑판 위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붙잡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은 너무도 큰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향으로 태워다 줄 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선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요 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지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희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그 늙은 선교사의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기에 환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너는 아직 너의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너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하늘이란다. 네가 하늘에 오는 그날 나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내어 너를 환영할 것이며 내가 친히 너를 환영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늙은 선교사 부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무릎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가방을 들여다 줄 사람도 없었고 그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태워다 줄 자동차도 없었지만 그들은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본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계시는 그곳에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의 시대적 배경. 교회 증언 1권은 새로 설립된 남은 교회의 가르침과 경험과 사업의 시작과 발전에 관련된 권면을 제시하였고 2권은 교인들의 개인적 경건에 거의 모두를 할애하였다. 증언 1권을 이루는 14권의 증언 소책자가 나타난 13년간 출판 사업은 굳은 기반 위에 서게 되었고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재정 유지 체제가 이루어졌고 교회는 큰 건강 프로그램에 뛰어들었다. 마지막 기사가 탈고되었을 때 미시간주 배틀크릭의 리뷰 앤드 헤랄드 출판소에서는 인쇄물이 계속 흘러나왔고 근처에 새로 설립된 요양소는 완전 가동 중이었다. 남북전쟁의 암울한 시기가 지나고 교회에는 기회의 때가 왔다. 주어진 임무는 확고한 토대를 고수하고 경계를 넓혀가는 것이었다. 교회의 계속적인 성공의 열쇠는 신자 개인의 온전함에 달려있다. 1868년 초 1권 끝부분의 기사에서 설명된 대로 엘렌 G. 와잇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유포되지 않았던 개인을 위한 증언들을 출판하기 시작했었다. 이 개인 증언들에 관하여 그녀는 이렇게 진술했다. 이 증언들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책망과 교훈이 다소 들어있다.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황에 맞는 빛을 가지고 있다. 교회 증언 1권 631쪽. 1868년 2월부터 1871년 5월까지의 3년 동안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전해진 교훈은 현재 증언 2권으로 구성된 증언 15호에서 20호의 거의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다. 교훈은 예리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험담, 식욕의 방종, 결혼 관계 등과 오도된 열성, 탐욕, 광신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경험과 신앙적 취향의 모든 국면을 다루고 있다. 2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작 부분에서 화인 목사 부분은 화인 목사의 건강 조건 때문에 미시간주 그린빌로 얼마간 물러가 있었다. 그들은 곧 미시간에 인접한 주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모이고 여행하는 활동을 재개하였다. 1868년 11월 그들은 배틀크릭으로 돌아와 집을 마련하였다. 두 달 전인 1868년 9월 미시간주 라이트에서 야영회가 열렸다. 이런 모임으로는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 매우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해부터는 합회들이 야영회를 정규적인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화인 목사 부부는 그곳에 초청을 받았고 그 후 수년간 여름은 주로 연례 야영회에서 보내게 되었다. 2권의 후반부에서 그러한 회합에 관한 권면을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증언 2권의 3년 동안 현대 진리의 사업이 꽤 진전되었다. 배틀크릭의 건강 요양소는 곤란한 침체기를 지나고 전성기에 들어갔다. 1868년 후반부에 J.N. 러퍼브로우와 D.T. 보우드류는 태평양 해안에서 재림교회의 횃불을 밝혔다. 같은 해에 유럽의 안식일 준수 재림교도인 50명의 회중이 배틀크릭의 대총회 형제들과 서신을 나누게 되었고 이듬해 그들은 대표자를 파견하여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득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적은 교인들의 영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 애착을 갖게 하고 교회 안을 비난의 정신으로 물들이고 자선의 샘들을 고갈시키며 특히 젊은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위험한 풍조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사자 화인 여사는 음성과 글로써 교인들이 온전함과 의의 높은 표준에 이르도록 충성되고 열렬하게 기별을 전하였다. 어떤 경우에 화인 여사는 어느 한 교회의 여러 교인들의 개인적인 생활과 관계되는 계시들을 받았다. 집회를 통하여 개인적 증언들을 전달한 후에 그 교훈들을 기록하여 관계된 교회들에 보냈다. 그러한 편지들이 상당수 증언 2권에 포함되었다. 이 711쪽으로 된 증언을 사려 깊게 읽는 자는 다양한 주제뿐만 아니라 이 짧은 기간에 개인 증언을 위해 할애된 방대한 양의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발행된 것은 이 기간 화인 여사가 기록한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증언 15호가 나오기 몇 주 전에 화인 목사는 리뷰앤드 헤랄드지의 알림에 글을 썼다. 화인 여사에게서 구두로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기록된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줄 것을 거기서 당부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 화인 여사의 근면과 끈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 일을 거의 두 달 동안 손에 잡고 있다. 동부지방 여행 중에 그녀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그러한 증언들을 필사하는 데 이용하였다. 그녀는 집회 시간에 다른 이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중에 많은 증언들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이 일에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건강과 기력에 손상을 입었다. 그녀는 보통 하루 20장 내지 40장을 기록한다. 리뷰앤드 헤랄드 1868년 3월 3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잔디는 넓은 의미로 벽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들 중 잔디밭을 조성할 수 있는 종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며, 좁은 의미로는 잔디 속만 가리킵니다. 잔디는 한국과 중국, 일본, 오스트랄라시아에 걸쳐 서식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랄라시아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일부로 호주와 뉴질랜드 및 두 국가의 부속 도서, 인도네시아 일부와 인근의 멜라네시아 남쪽을 가리킵니다. 잔디 속의 학명은 식물학자 카를 폰 조이스의 성에서 따온 것이며, 서양 잔디의 속명 포아는 그리스어로 풀밭이란 뜻이 있습니다. 잔디는 공원이나 경기장 잔디밭에서 보는 등 실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식물이며, 관상 이외에 고라니 같은 초식성 야생동물이나 소, 말과 양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무덤 봉분이나 그 주변에 심기도 하죠. 전통적인 한국 건축에서 마당은 서구권이나 일본처럼 식물을 심어놓고 감상하는 용도가 아니라 한여름에 평상을 놓고 쉬거나 야외 행사 등을 하기 위한 실용적인 용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 상태로 두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잔디를 입히는 곳은 무덤이었기 때문에 산 사람들을 위한 공간에는 잘 깔지 않았습니다. 잔디 포장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식민지 시기이므로, 전통 한옥 바닥에 잔디를 포장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잔디는 발생 기원지와 생육형에 따라 크게 한지형 잔디와 난지형 잔디로 나뉩니다. 한지형 잔디는 대부분 골프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 면적이 넓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곳에 많이 사용되며, 영상 5도 이상이 되면 초록색을 유지합니다. 한지형 잔디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잔디를 자주 깎아주어야 하고, 병충해에도 약한 편이어서 자주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난지형 잔디는 전원주택의 마당이나 주택을 아름답게 꾸미는 조경에 많이 사용합니다. 난지형 잔디는 공해에 잘 견디고 사계절 국내에서 자생하는 종이라 더위는 물론 추위에도 잘 견딥니다. 하지만 재생력이 약해 한번 죽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며, 한지형 잔디에 비해 초록색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지형 잔디 종류에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퍼레니얼 라이 그래스, 톨 페스큐, 크리핑 벤트 그래스 등이 있습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잔디 중 하나로, 옆질이 부드럽고 재생 속도가 상당히 빠른 초종에 속합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에는 매우 약한 편이지만 장마 기간이 있는 다습 조건에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서늘한 기후에서는 최상의 잔디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페레니얼 라이그레스는 내마모성이 우수한 종으로, 기후가 적합한 지역에서는 경기장용으로 매우 빈번하게 쓰입니다. 빠르게 조성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에서는 매우 약해 일시의 잔디 대부분이 살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톨페스큐는 비교적 척박한 환경에서 견디는 능력이 높습니다. 비교적 낮은 관리 조건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고온기를 제외하고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나 잎이 다소 거친 면이 있습니다. 또 크리핑 벤트그레스는 모든 잔디의 종류 중 가장 관리가 까다로운 잔디 중 하나로 가장 낮게 깎을 수 있고 밀도가 높은 잔디여서 특수 경기 시설인 골프장의 그린, 테니스 그린 등에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생육 속도도 매우 빠르고 회복력이 높지만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생육이 부진하고 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난지형 잔디 종류에는 한국 잔디류 버뮤다 그레스, 하이브리드 버뮤다 그레스 등이 있습니다. 한국 잔디류에 속하는 잔디들은 온대에서 열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밟아도 잘 견디는 성질이 우수하여 경기장 잔디로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늦은 조성 속도와 생육 속도는 단점으로 꼽힙니다. 버뮤다 그레스는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서 빈도 높게 쓰이는 잔디로 더위와 건조에 강합니다. 게다가 생장 속도가 빠르고 내 마모성도 우수하여 경기장이나 운동장의 경기장용 잔디의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깎아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하이브리드 버뮤다 그레스는 섬세한 엽질과 높은 밀도로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경기장, 골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고급 잔디 중 하나입니다. 생육 속도나 내 마모성은 매우 우수하지만 온대 지역의 겨울 날씨와 그늘에 잘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잔디는 종류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의 스포츠에서는 충격 완화 효과로 부상을 감소시켜주고 도심의 잔디는 환경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아 모두 같아 보이지만 종류에 따라 용도와 특성이 다양합니다. 잔디와 가까운 식물 중에 금잔디가 있는데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코리안 그레스, 마닐라 템플 그레스, 시글랩 그레스 등의 다양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라이그라스나 페스큐도 쓰입니다. 동양 잔디와 서양 잔디는 질감으로도 구별할 수 있지만 종 자체가 다르므로 이삭이 팬 것을 보면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검정색 이삭이 패면 동양 잔디이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초록색의 이삭이 패면 서양 잔디인 왕포와 풀입니다.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잔디 깎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양 잔디는 정기적으로 깎지 않으면 사람의 허리만큼이나 자라기 때문에 열심히 깎아주어야 하며 잔디 길이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장의 야외 필드를 사용하는 스포츠의 경우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관람객 눈의 피로 경감을 위해 잔디를 깝니다. 이들 스포츠 경기장은 넓기도 하거니와 잔디를 모든 필드에 덮어야 하므로 경기장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있는데 부상 방지 효과는 천연잔디가 월등히 앞섭니다.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장점을 모두 살리기 위해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하는 것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초기 공사비가 인조잔디보다 저렴하고 식물이기 때문에 경기장 표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선수들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가다 보니 자외선으로 인한 탈색이 발생하지 않고 동양 잔디의 경우 생각보다 인조 잔디 수준으로 관리가 편합니다.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인공적인 것보다 천연이 단연 추천할 만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풀밭에 자연스럽게 눕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속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마음 놓고 앉거나 누울 수 있는 풀밭을 즐기게 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